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장벽을 세운다고 하면 그 아주 높고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떠올리잖아요. 거대한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자물쇠를 꽉 채우면 뭐랄까 그 누구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아주 직관적이고 편안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죠.
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통하니깐요. 내 눈앞에 거대한 벽이 딱 보이고, 그 너머로 넘어가는 길목만 철저하게 차단하면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아주 깔끔한 훅백 논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장벽을 데이터랑 알고리즘이 흐르는 디지털 세계, 특히 최첨단 AI 생태계에 세우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벽을 끝없이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벽에 아주 미세한 틈새로 물이 스며들고 급기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완전히 새로운 거대한 물길이 터져버리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지점이죠.
네, 오늘 여러분의 폴더에 쌓여있던 방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대신 샅샅이 파헤쳐 드립니다. 특히 오늘 대담을 위해서 정말 귀중한 최신 브리핑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이 계시죠.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해 주신 이 방대한 최신 분석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저는 이 통제의 역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 완전히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은 AI 모델의 최전선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가장 깊은 곳,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모방하는 로봇공학까지 정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든 층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바로 한쪽을 억누르고 차단하려 할수록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우회하기 위한 훨씬 더 빠르고 독창적이며 약간 폭발적인 진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와, 정말 흥미롱미러워요.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을 단절과 연결의 역설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국가들이 이 거대한 기술을 어떻게든 통제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생생한 실패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보려면 국가들이 이걸 어떻게 통제하려다 실패했는지부터 봐야 하죠.
맞아요. 자료에서 제 눈길을 가장 사로잡았던 건그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앤스로픽이 파놓은 일종의 디지털 함정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첨단 AI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법으로 아예 꽉 막아놨잖아요.
네, 엄청나게 엄격한 수출 통제 조치가 발동되어 있죠. 그래서 앤스로픽 입장에서는 자사 모델인 클로드에 중국발 트래픽이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IP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서 시스템 내부에 아주 은밀한 감시 코드를 심어둔 겁니다.
아, 중국 기업들이 우회 접속을 시도할 때 그걸 낚아채기 위한 덫이었군요.
맞습니다. 그 덫에 걸려든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알리바바의 첸 AI 연구소나 바이트댄스 같은 굵직한 기업들과 연결된 부정 계정을 무려 2만 5천 개나 찾아냈거든요.
2만 5천 개요? 와, 불과 한달반 만에 2,880만 건의 상호작용이 적발됐다고 자료에 적혀 있던데, 저는 대체 어떤 식으로 우회했길래 이렇게 대규모로 뚫렸나 궁금했어요. 수법도 참 기상천외하더라고요.
네, 그 바이트댄스 엔지니어들은 개인용 VPN을 켜서 마치 자기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일반 유저인 척 구독을 한 다음에 그 영수증을 회사에 청구해서 환불받는 아주 고전적인 꼼수를 썼고요. 엔트그룹 같은 곳은 아예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워서 그쪽 망을 타고 들어오는 방식을 썼습니다.
진짜 눈물겨운 노력들이네요. 근데 앤스로픽의 감시 시스템이 그런 복잡한 우회로까지 다 추적해냈다는 건 기술적으로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엄청난 성과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우회 접속을 완벽하게 잡아내려고 엔스로픽이 사용자의 접속 시간대, IP 주소의 미세한 변화 패턴, 심지어 계정 간의 상호 연관성까지 너무 깊숙하게 모니터링을 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엉뚱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이 과도한 감시망 때문에 정당하게 돈을 내고 쓰는 일반 글로벌 사용자들까지 툭하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제한을 받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를 들어 출장을 가서 시간대가 바뀌면 바로 부정 사용자로 낙인 찍혀버리니까 당연히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아,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운 격이네요. 정당한 고객들까지 쫓아내버리다니요?
네, 결국 엔스로픽은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이 은밀한 감시 조치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기업이 국가의 지정학적 경찰 노릇을 자처하다가 상업적 생태계 자체가 망가질 위기에 처한 거죠.
와, 통제의 부메랑이네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이 이 사태를 두고 남기신 코멘터리입니다. 접근을 막으면 대체제가 성숙하는 속도만 빨라질 뿐입니다. 차단이 길어질수록 훗날 서구권 플랫폼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빈자리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분석하셨죠.
아, 그 문장이 지금 상황을 너무 완벽하게 요약해주네요. 구멍난 댐을 손가락으로 꾸역꾸역 막으면서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물은 알아서 다른 길을 찾다 못해 아예 자기들만의 거대하고 튼튼한 댐을 새로 지어버린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우회해서 도둑질하듯 쓰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GLM-5.2나 롱캡-2.0 같은 중국 자체 모델들이 무서운 속도로 진화한 게 그 증거죠. 더 나아가서 중국의 지프 AI 같은 기업을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프 AI는 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
이들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 그러니까 API만 파는 게 아닙니다. 아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에 날아가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서버와 AI 인프라를 통째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미국 입장에서 뼈 아프겠는데요. 앤스로픽이나 오픈 AI가 수출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고 만들어 놓은 그 텅 빈 시장 공백을 중국이 아예 하드웨어까지 통째로 묶어서 삼켜버리고 있는 거네요. 이게 바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본토 안에서의 하드웨어 독립을 향한 집념은 경제학의 기본 상식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무려 4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 규모의 국가대기금 3기를 조성했거든요.
65조 원이요? 그걸 어디에 쓰는 겁니까?
SMIC와 화홍반도체에 쏟아부어서 7나노, 5나노 같은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단 2년 내 지금의 5배로 폭발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있어요. 기사를 보면 SMIC의 첨단 공정 수율,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는 비율이 기껏해야 20에서 40%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 칩 100개를 구우면 60개 이상은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이렇게 장사했다간 CEO 당장 해고당하고 공장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처참한 효율로 생산량을 5배나 늘리겠다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 논리. 즉 비용 대비 수익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작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렌즈로 보면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국가 안보 프로젝트입니다.
아, 수익이 목적이 아니군요.
네, 수율이 낮아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적자는 그 65조 원의 국가 펀드로 전부 메워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수율이 10%든 중요하지 않고 일단 공장을 무조건 돌려서 시장에 자국산 칩을 쏟아내고 자립형 생태계를 억지로라도 굴러가게 만드는 것. 돈을 불태워서라도 독립하겠다는 극단적인 의지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제재 속에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군요. 여러분, 이게 정말 피가 튀기는 살벌한 체스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국가 경제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AI와 반도체 인프라에 80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보조금 줄 테니 미국 땅에 공장을 지으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죠.
네, 그 800조 원 투자는 미국의 압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불씨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 코스피 8% 폭락 사태 때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얼마나 시장이 흔들렸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죠. 시총 2,900억 달러가 허공으로 증발했다가 겨우 반등했으니까요.
워싱턴과 베이징의 거시적인 결정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미시적인 경제 생활에 실시간으로 침투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런데요,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이렇게 거창해 보이지만 이 모든 AI 제국을 짓기 위해 들이붓는 수백조 원의 자본도 아주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멈출 수 있다는 사실로 넘어가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네, 반도체 공급망에 숨겨진 아킬레스건, 바로 MLCC, 즉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야기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우리는 매일 HBM이나 엄청나게 비싼 GPU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런데 쌀알보다 작은 기초 전자 부품 하나가 수천억 원짜리 데이터 센터 건설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게 가능합니다. MLCC가 시스템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흔히 이걸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역학의 역동성을 설명하기엔 좀 부족하죠.
저도 그 비유가 와닿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AI 서브의 GPU가 전력을 개걸스럽게 요구하는 괴물이라면 전기가 바로 직격하면 칩이 타버리니까 MLCC가 일종의 초미세 댐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전기를 가둬뒀다가 필요할 때 딱 안정적으로 흘려보내주는?
와, 아주 정확하고 훌륭한 비유입니다. 전력의 흐름을 통제하는 나노 단위의 방파제, 이자 댐이죠.
아, 역시 제 직관이 맞았네요.
네, 스마트폰에도 수백 개가 들어가지만 AI 서버는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24시간 내내 고열이 끓어오르고 전력 수요가 요동치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버텨야 하니까 최고급 고용량 MLCC가 서버 한 대당 수만 개씩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댐 부품 가격이 넉 달째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AI 서버용은 벌써 50에서 60%나 뛰었고 무라타는 7월부터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인상을 단행했다면서요. 도대체 공급망 어디가 막힌 겁니까?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분석을 보면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데요. 폭발적인 AI 서버 주문량도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인도네시아의 정책 변화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책이요?
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배터리 산업을 키우겠다며 니켈 광석 수출량을 대폭 축소해버렸거든요.
아니,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AI 부품 목을 조르는 거죠?
우용량 MLCC를 만들 때 얇은 세라믹과 금속 전극을 수천 겹 쌓아야 하는데 이 전극을 만들 때 아주 미세한 니켈 분말이 필수적입니다. 수출 통제로 원가가 치솟으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진 거고 트렌드포스 전망에 따르면 이게 2027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2027년이요? 와, 수천억 들여서 GPU 사다 놨는데 개당 몇십 원짜리 된 부품이 없어서 데이터 센터 조립을 못한다니 너무 허탈하네요.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가 이런 코멘트를 남기셨죠. MLCC 가격 폭등은 AI 하드웨어 붐의 뒷면입니다. GPU에만 시선이 쏠린 사이 기초 부품이 병목이 되어 서버 생산 전체를 지연시키는 변수가 됩니다.
와, 거시적으로 AI 생태계 취약점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네요.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 제국의 속도를 결정짓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인프라 구축과 하드웨어 병목을 뚫고 이 거대한 기술이 결국 세상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지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B2B에서 B2C로의 확장인데 공장에서부터 거실로 넘어오는 이 흐름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국 공신부가 발표한 목표를 보면 2030년까지 산업용 5G 전용망을 5만 개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5만 개요? 우리 스마트폰 5G랑 뭐가 다른 건가요?
공장에서는 지연 시간이 생명입니다. 4G에서는 50밀리초 정도 지연이 생기는데 로봇팔이 나사를 떨어뜨렸을 때 멈추라고 명령해도 이미 차체를 부순 뒤죠. 하지만 5G 전용망에서는 이게 1밀리초로 떨어집니다. 차이나텔레콤과 화웨이가 이 기술로 국제 자율 네트워크 우수상을 휩쓸기도 했죠.
그러니까 공장의 기계들이 5G로 지연 없이 실시간 대화를 나누는 거군요.
네, 공장 자동화와 로봇 통신을 위한 완벽한 인프라인 셈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성과도 놀랍습니다. 바이트댄스의 C댄스 2.5를 보면 저작권 이슈가 있긴 하지만 텍스트만 치면 30초 만에 4K 영상이 뚝딱 생성됩니다.
한쪽에서는 기계들이 대화하고 다른 쪽에서는 4K 영상을 뚝딱 만들어내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 하이라이트가 있죠. 감정을 나누는 로봇 이야기 말입니다. 우비텍의 유원 컴패니언 로봇. 이거 진짜 섬뜩하지 않나요?
네, 누적 주문만 벌써 1만 3천 대가 넘었고 최고가가 거의 1억 8천만 원, 99만 위안에 달하죠.
그러니까요. 자유도가 88개나 돼서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제가 진짜 놀란 건 20가지 감정을 인식하는 AI를 탑재했다는 거예요. 타겟층이 중국 내 1인 가구 1억 2천만 명이랑 고령 인구 3억 2천만 명이라고 하던데 이건 기술의 진보인가요? 인간관계에 대한 위협인가요? 외로움을 코딩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서 좀 무섭더라고요.
네, 모건 스탠리가 중국 인간형 로봇 출하량을 5만 대로 상향 조정한 배경도 바로 이 폭발적인 수요 때문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오히려 규제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어떤 규제죠?
7월 15일 시행을 단 9일 앞둔 중국의 AI 의인화 서비스 관리 방법이라는 규제입니다. 기계와 지속적인 감정 상호작용을 하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죠.
아, 기계랑 너무 깊은 정서적 교류를 나누면 안 된다고 국가가 선을 긋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댄스의 두바오 같은 서비스도 감정 에이전트 기능을 종료하는 파장이 일고 있죠. 여기서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대형 로봇 기업들도 이 규제 선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요. 나중에 법이 생기고 나서 뜯어고치려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드니까요.
와, 오늘 다룬 김경진 전 국회의원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니까 진짜 어질어질하네요. 수출을 막으려는 은밀한 코드부터 가격이 폭등하는 아주 작은 MLCC, 그리고 감정을 흉내내는 로봇에 대한 규제까지. AI 혁명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도미노 게임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장벽을 세우려는 시도와 그걸 우회하려는 연결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역동적인 현장이죠.
그래서 오늘의 대담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읽고 위로해줄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국가가 그것이 인간과 너무 깊은 감정적 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야만 한다면,
아주 묵직한 화두네요.
네, 우리는 과연 이 차가운 법을 통해 우리의 인간성을 지켜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취약한 존재인지 그저 들켜버린 걸까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 기기들을 보며 한 번쯤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읽는 심층 분석 대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